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0일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철 단장을 비롯해 이성권 조평통 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되며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견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발간된 영국 월간지 모노클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했고 나를 100% 지지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당장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임기 중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유조선이 동중국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짐을 바꿔 싣는 환적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일본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광샹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환적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중국은 해상에서 밀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경우 중국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북한 유조선이 지난 16일 소형 선박과 해상에서 환적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문제의 소형 선박에 중국어 표기가 있었다며 북한과 중국 선박 간 환적 행위가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학교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교사의 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최근 총기 참사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교사가 있었다면 이번 참사를 매우 빠르게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최신형 전투기 수호이 57을 시리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 두 대가 시리아 라타키아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장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VOA는 이 영상의 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직 수호위 전투기의 시리아 파견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파견이 사실일 경우 이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돕는 러시아의 군사력 지원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수호위 57전투기는 러시아가 미국의 F-22에 대항해 개발한 신형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2일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저농도 우라늄과 중수 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우라늄 농축 한계치인 3.67%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AEA는 이란 정부가 서한을 통해 해군 핵 추진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는 핵 추진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Garlic Girls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마늘 소녀들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컬링 대표팀이 부르는 애칭으로 선수들 대부분이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컬링이란 빙판 위에 둥근 돌을 굴리고 빗자루 같은 걸로 쓸면서 원형 표적에 맞추는 종목인데요. 이름도 생소하고 비인기 종목에 불과했지만 한국 여자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8승 1패를 기록하며 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 이름의 성이 모두 김씨라서 팀 김 또는 김자매라고도 불리는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인데요. 외국 언론들은 Garlic Girls가 올림픽을 사로잡았다.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스타다라는 등의 이름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바로 오늘 밤 일본과 결승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되는데요. 과연 Garlic Girls가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1도로 어제에 이어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내륙 지방엔 새벽 한때 눈이 오겠고 오후부터는 북부 지방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함흥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앞서 한국의 컬링 여자 대표팀 이 Garlic Girls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신감 넘치는 여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나에게 와요. 내가 사랑해 줄게요. 라고 노래하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관방장관이 별도의 회견을 통해서 이 섬의 영유권을 다시 한번 주장해서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2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소식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자,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요?
네, 일본 시마네 현 당국이 22일 현청이 있는 마세에서 제13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지방에서 주관한 행사지만 일부 일본의 정부 차관급 야마시타 유헤이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과 시마네 현 지도급 인사, 주민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앞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이 행사를 개최하지 말라고 일본에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행사를 강행해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습니다. 이 행사장 인근에서 한국인 항의 방문단 때문에 소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이 차관급까지 참석시킨 이유가 있겠죠?
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로서는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내각부 정무관을 출석시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본 측이 최근 들어서 특히 더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섬은 한국이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에 두고 실효 지배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도쿄 시내 중심가에 영토 주권 전시관을 열어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 자료, 홍보물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상황을 불법 점거라고 외무성이 규정했고요. 한국군의 독도 주변 훈련이라든지 한국 정부의 인근 해역 어업 통제 등에 대해서도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측이 한반도 기여 관련해서도 항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이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기가 등장해서 일본이 강력히 항의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는 이 남북한 선수들이 독도가 빠진 한반도 기기를 들고 입장했고요. 정치색을 배제하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자, 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한국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노규덕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 행사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추치해서 엄중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독도를 관할하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별도의 규탄 성명을 냈는데요. 도쿄 시내 영토 주권 전시관의 폐쇄 그리고 다케시마 영유권을 명기한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개정 초안에 해당 부분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한국 시민 단체들의 반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서울 종로구의 옛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젊은층 중심으로 독도 향후에 또 중장년층 모임인 흥사단 독도 수호본부 등 여러 단체들이 하루 종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해서 3개 중대 병력을 투입해서 관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예, 또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 주민 등 500여 명이 현지에서 범도민 다케시마의 날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독도를 두고 영유권에 다투는 이유를 여기서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 독도 다케시마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무인도인데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섬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또 각종 어업 활동 권리를 다툰 일이 많은데요. 주변의 바다가 이 러시아 극동에서 내려가는 한류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에 해당되는 이른바 황금 어장이기도 합니다.
예.
예, 또 주변 해역의 지하 자원도 풍부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독도와 다케시마도 그렇지만 인근 바다 이름도 동해와 일본해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이 한국, 일본 어느 한쪽 편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섬 이름도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섬이 위치한 바다 명칭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일본 주장이 조금 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예.
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됐을 때 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의 한반도 행을 언급하면서 일본해라는 표현을 썼고요. 미군은 이에 앞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측은 일본의 표기가 옳지 않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연방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 표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 11만 명이 일본해와 동해 표기를 함께 써줄 걸 요구하는 청원을 백악관에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보고서를 내놨군요.
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2일 전 세계 159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살리 세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400여 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2017년 한 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악마화된 정치에 쓴 열매를 경험한 해였다고 총평했습니다.
네, 이 악마화된 정치라는 상당히 과격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 보고서는 가장 최악의 사례로 미얀마에서 자행된 로힝야 난민 학살 사건을 지적했는데요. 끔찍한 인종 청소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로힝야족 난민 사태는 전 세계가 잔혹한 대규모 범죄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7년 한 해는 증오와 공포의 정치가 일부 국가 지도자들도 인해서 정상화된 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지목됐습니까?
네. 이집트와 필리핀,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지도자들의 행동이 수백만 명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마거리 후앙 사무국장은 이들은 공개적으로 인권법에 대항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법에 맞설 걸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되면 쏘라고 말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언론 자유, 여성의 권리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후앙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금지 규정을 채택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제 금지 규정은 낙태를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해외의 비정부 기구에 대해서 미국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달에 나온 미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 많은 이 국제단체들이 미국의 이 정책 조항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기금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도 있다고요.
네.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성폭행 폭로 시민운동인 미투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또 최근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 학생 움직임에 대해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온 게 없고요. 저희 BOA가 백악관과 국무부 반응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요. 아직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해 극우 정치 세력이 급부상했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선거와 관련해서 몇몇 후보자들이 사회 경제적 불안을 공포와 비난으로 바꿔놓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나라들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중국과 이집트, 터키가 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나라들로 꼽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 2016년 쿠데타 실패 이후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잔혹한 공격이 자행돼서 5만여 명이 구금됐다고 지적됐고요. 또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비판적이라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전례 없는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네, 한국에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하급심의 판결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등의 사회에서 동성애자 차별이 만연해 있고요.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자의적인 구금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망 사건으로 사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계속 중대한 인권 유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금메달을 땄군요.
네, 22일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승부차기 끝에 3-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에서 단체 종목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이 남자부 강자인 미국이 준준결승에서 패했기 때문에 여자부 결승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의 주요 언론과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이번 올림픽을 대표할 만한 명승부였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경기 내용 또한 내내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네, 어떤 경기였길래 명승부였다는 걸까요?
네, 양 팀이 정규 경기 시간에 2-2로 팽팽히 맞서서 승패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이 남자부 경기나 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 대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몸싸움도 있었고요. 연장전까지 벌였지만 좋은 공격을 더 좋은 수비로 막으면서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관중이 외치는 USA라는 함성, 거기에 캐나다 관중이 캐나다 힘내라 이런 외치는 소리가 경기장의 열기가 높아졌고요. 하지만 결국 승부치기에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미국 스포츠 팬들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에 평창 올림픽 최고의 경기였다. 양 팀 다 최상의 기량을 선보였다고 관전 소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메달이 또 기록적인 메달이라고요?
네. 미국은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한 겁니다. 그동안 이 여자 아이스 하키는 캐나다 동무대였는데요. 미국은 지난해까지 세계선수권 대회 4연패를 하고 또 세계 랭킹도 캐나다보다 앞선 1위였지만 유독 올림픽에서는 우승 운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수건을 이뤘습니다.
네. 자, 미국의 금메달 소식이 또 있었죠?
네, 남자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데이비 와이즈 선수가 올림픽 2연패를 이뤘습니다. 이 와이즈 선수는 이 종목 결선에서 97.20을 얻어서 이 4년 전 소치 대회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은메달은 미국의 알렉스 페레이라, 그리고 동메달은 뉴질랜드 니코 포티어스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현재 종합성적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은 금메달 8, 은메달 7, 동메달 6개로 4위고요. 금메달 수 기준 1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2, 동메달 10개인 노르웨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독일, 3위는 캐나다입니다. 한국은 남자 쇼트랙 500m에서 황대원이 은메달을, 그리고 임효준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해서 금메달 넷, 은메달 넷, 동메달 3개로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학교 총기 난사 피해자 가족과 또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교 안전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교사들이 총을 휴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민간 우주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빚보다 저축이 더 많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부채를 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는 바로 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인데요.
네.
자,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났군요.
네,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 그리고 교사 등 40여 명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연방정부가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very strong on background checks. We'll be doing very strong background checks.
네,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정신 건강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으셨는데요. 다음 주에 주지사들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석자들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발언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이 더글라스 고등학교 참사에서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We as a country failed our children. And Mr. President, it doesn't make sense. Fix it. Should have been one.
네, 이번 사건에서 딸 매도우를 잃은 앤드루 폴락 씨가 발언하는 부분인데요. 그는 이번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씨는 또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치민다면서 이번에는 꼭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학생들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살아남은 학생들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I lost a best friend, who's practically a brother. I'm here to use my voice. Because I know he can't.
한 남학생은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죽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여학생은 이번 사건이 더글라스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학교 안전 강화와 관련해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 years ago, I went through what some of the folks here went through now because my beautiful daughter Rachel was killed.
And after Sandy Hook, they said this we wouldn't let this happen again, and yet it has continued to happen for 5 years.
네, 19년 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2012년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말인데요. 이들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돼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과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모두 미국 사회에 참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이 컬럼바인 사건 때는 13명이 숨졌고요. 또 샌디옥 사건에서는 26명이 사망했는데요. 특히 이 샌디옥 사건 때는 사망자 가운데 20명이 초등학생이어서 더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번 플로리다주 더글라스 고등학교 사건에서는 학생 14명, 교직원 3명에서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참석자들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을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 신원조회 강화를 강조했고요. 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더글러스 고등학교 참사의 원인을 이 총기 소유 문제보다는 정신 이상 문제로 돌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신원조회 강화와 정신 이상 문제에 이어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And it would be, it's called concealed carry, where a teacher would have a concealed gun on them.
네,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train. 총을 가지고 다니게 하자는 건데요. 이 총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 방안은 전미 총기협회 NRA도 지지하는 방안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이 CNN 등 미 주류 언론은 이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발언은 군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교사에게만 총을 지급하자는 말이었다면서 주류 언론이 자신의 말을 왜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정작 당사자인 교사들은 이 방안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사 대부분이 이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한편 21일 미국 CNN 방송이 주최한 토론회에 이 더글라스 고등학교를 관장하는 브로워드 카운티의 교육감이 나왔는데요. 이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보다 교사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21일에도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로리다주 의사당에 모였다고요?
네, 현재 플로리다주 의회가 회기 중인데 학생들이 의사당에 모여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21일 텔러해시에 있는 이 주의사당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압력이 커지자 주의회는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내달 24일 이 수도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1일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펜스 부통령은 이 회의에서 민간 우주회사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우주 왕복선 사업이 종료된 뒤에 현재 민간 우주회사들이 중심이 돼서 우주로 화물을 나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21일 회의에서 우주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서 민간 회사가 더 많이 우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정부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 연방상무부의 우주공간상업화 관련 업무를 맡는 차관직을 만들고 또 국립해양대기청, 현재 이 노아 산하에 있는 우주상업국을 상무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또 지금까지 관료적 방식으로 운영되던 우주발사 관련 허가 체계를 개편해서 로켓 발사 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우주정거장 ISS도 상업한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이 ISS 운용을 위한 항공우주국, 이 나사의 예산을 없애고 이후 ISS 운영을 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일 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사용자 자문단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사용자 자문단 어떤 조직입니까?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과 조정, 정보기술 공유를 증진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후보 명단에 들어갔을까요?
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우주인 버즈 알드린 씨, 또 웨스 부시 노스롭 그루먼 회장,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밥 스미스, 블루 오리진 최고 경영자 등 모두 29명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저축률과 관련한 통계가 나왔군요.
네, 이 미국의 개인자의 재정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bankrate.com이 22일에 밝힌 내용인데요. 조사 대상 가운데 58%가 비상금이나 저축액이 신용카드 빚보다 많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지고 있는 신용카드 빚 얼마나 됩니까?
네, 신용카드 전문 사이트인 creditcard.com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은 평균 약 $5,800의 신용카드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뱅크레이트가 밝힌 저축 비율이 전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2017년과 2016년 모두 52%였으니까요. 그리고 2015년에는 5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는 좀 좋아진 수치네요.
네, 이 뱅크레이트 측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구당 수입이 늘어난 덕에 비상금이나 저축액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연령별로 보면 38살에서 53살까지 해당하는 X세대 그리고 또 54살에서 72살 사이를 말하는 이 베이비 붐 세대가 부채를 줄이는 것을 우선했고요. 18살에서 37살 사이를 지칭하는 이른바 밀레니얼들은 빚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 비상자금 모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미국인의 재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이 응답자 가운데 21%는 신용카드 빚이 저축액보다 많다고 답했습니다. 또 12%는 신용카드 빚 또 없고 하지만 또 비상금이나 저축도 전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언제든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아 그래도 이런 수치는 지난 8년 새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저축은 늘리고 신용카드 빚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뱅크레이트가 유용한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일단 급여나 소득을 자동으로 이 저축 계정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일단 돈을 저축 계정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 뱅크레이트가 권고했습니다. 또 부채를 가장 빨리 갚는 것을 돕기 위해서 부채 상환 계산기를 이용할 것, 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 계정을 찾을 것, 이렇게 뱅크레이트가 권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노래하는 헨슨의 음밥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은 했는데 남부가 분리가 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네.
자, 이제 남북전쟁, 노예 해방, 암살 사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링컨은 1861년 3월 4일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이 남부 여러 주는 연방 타이틀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1860년에 맨 처음 탈퇴를 선언하더니 그 다음 해가 되자 모두 7개 주가 링컨 취임 전에 줄줄이 연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부 연방을 의미하는 국가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남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했죠. 국기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링컨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선 이 전쟁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이 전쟁이 벌어진 건 언제였습니까?
1861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남군이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 썸터라는 북군 요새에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양측의 희생자는 없었지만 북군은 이 요새를 남군에 빼앗겼습니다.
네, 4년 동안 60만 명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는 처절한 전쟁, 즉 이 남북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격이었군요.
아메리카 연방에는 주로 동북부와 태평양 연안 서부에 23개 주가 있었고요. 남부 연방에는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4년 내내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죠.
예, 자 그럼 양측의 병력 규모는 어땠나요?
전쟁이 발발한 1861년에는 남군과 북군이 각각 약 20만 명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1863년에 가서는 북군이 약 60만 명, 남군이 약 20만 명으로 남군이 크게 열세였죠.
예.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뛰어난 작전으로 북군을 자주 크게 위협했습니다.
네. 자, 전황은 처음에는 북군이 불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군이 수세로 몰리자 링컨의 이때를 노려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군요.
맞습니다. 링컨은 드디어 1863년 1월 1일 노예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이 연방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간 주, 즉 남부 연방 소속 주의 노예를 전면 해방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시 미국의 노예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남부 연방에는 백인이 55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외 노예가 3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 주에 자유민이 250만 명, 노예가 5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 총수는 약 400만 명이나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예들은 면화, 담배,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대단위 농장의 일꾼으로 사용됐습니다. 노예들은 주인들에 의해서 신체적 폭행과 고문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혹 일부 노예는 주인이 착해서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존경을 하게 됐겠군요.
그렇죠.
자, 이 남북전쟁의 결정전 또는 전환점이 되는 게티스버그 전투는 언제 벌어졌습니까?
1863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였는데요. 불과 사흘 동안에 남북군 합쳐서 사망자가 6,600여 명, 부상이 3만 2천, 포로 또는 실종이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남군, 북군 모두 비슷한 사상자를 냈는데요. 그러나 결국 남군이 패하고 물러났죠. 네.
자, 바로 여기가 링컨 대통령이 민주정부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는 유명한 연설을 한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처참한 싸움이 끝난 지 4개월 만인 11월 19일에 전몰 장병 국립묘지 헌정식에 참석해서 한 연설인데요. 불과 2, 3분 만에 끝이 난 아주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평등 원칙, 남북전쟁이 단순한 통합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참평등을 가져다 주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죠.
네.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은 이 헌정식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뿐만 아니라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남북전쟁은 게티즈버그 전투 후에도 계속됐는데요. 이 남군 사령관이 항복을 한 건 언제였습니까?
186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아포마톡스 코트하우스라는 곳에서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북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 장군은 패장이지만 정중하면서도 군사령관으로서의 위엄은 잃지 않았던 것 같지요.
맞습니다. 이 화려한 장군 복장에 말을 타고 북군 사령관을 만나러 가니까요. 남군 병사들은 사열식에 가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군요. 예, 북군 사령관인 그랜트 장군도 리 장군의 위상을 생각해 이 남군의 모든 병기와 군수품은 북군에 인계하라고 하면서도 리 장군이 허리 차고 있던 보검은 물론 남군 장교들이 갖고 있던 말 등 개인 용품은 모두 소유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는 남군 병사들을 위해서 많은 식량을 제공하기도 했다지요.
네.
자, 이때가 링컨 대통령이 3월 4일 취임해서 2차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때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죠.
네. 이 4월 14일 금요일 오후인데요. 링컨 대통령은 아내 메리와 함께 워싱턴 시내에 있는 포드 극장에 가서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연극을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대통령석 문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석이라고 하면 입구가 뒤에가 있겠죠.
예.
뒤에서 들어온 거죠.
예.
이 남자는 대통령의 뒷머리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대통령석에서 3m 아래에 있는 무대로 뛰어내렸습니다.
네, 자, 극장 안에 관객들은 그가 존 윌크스 부스라는 이름의 배우라는 걸 알 수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이 부스는 무대 바닥으로 뛰어내려서요. 폭군을 죽여라라고 소리친 다음에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인 4월 15일 오전에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링컨의 암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미국인들은 검은 천을 문 앞에 걸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남부에서까지 이 원수인 링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링컨 암살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죠.
맞습니다. 이 링컨이 암살당하고 며칠 후에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여러 사람이 체포됐는데요. 주범은 부스, 숨어 다니다 며칠 후 군인들의 총에 맞고 숨졌고요. 4명은 사형, 3명의 종신형, 1명은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링컨의 유해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링컨의 유해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은 고인을 참배하고 마지막 작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해는 특별 열차에 실려서 고향인 일리노이로 돌아갔습니다.
4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링컨은 일리노이에서 워싱턴까지 열차로 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슬픈 귀한 여행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차가 서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철로변에 늘어서서 마지막 가는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군중들은 열차가 천천히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떠나보냈죠. 이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열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시신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고향으로 돌아왔군요.
네, 링컨의 유해는 고향 마을 외곽에 조용한 오크리지 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링컨이 떠난 지 올해로 143년이 됐지만 링컨의 영묘에는 수학여행 온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중 추모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연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링컨의 탄생일에 가까운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편을 2회로 나누어 보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열쇠 어디 갔지? 아, 신발 어디 갔지? 아, 회사 늦었는데? 아, 늦게 일어나서 회사 지각하고 이렇게 정신없고 불안할 때가 있죠. 정신 놓고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불안해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이 표현은 놀라다 또는 기겁하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좋을 때 또는 놀라거나 불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t believe I got accepted to that school. I'm freaking out. 내가 그 학교 합격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좋아서 흥분돼. Thinking about the dentist just freaks me out. 치과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 He freaked out once he realized he was late to the interview. 그는 인터뷰에 늦은 걸 깨닫고 기겁했어요.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오늘은 freak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헤어진 연인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노래하는 런던 비트의 I've Thinking About You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법원이 평화적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오던 호앙둑빈 씨와 구엔남퐁 씨에 각각 14년형과 2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4월 타이완 철강회사 포모사가 베트남 중부지방에 대규모 해양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해 시위에 참가하고 시정을 요구하다 형사범으로 기소됐습니다. 호앙 씨는 베트남의 정치 수감자들과 구속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포모사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고 유독물질 유출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를 만드는 데도 가담했습니다. 호황 씨는 형법 제258조 위반, 곧 자유와 민주주의를 악용해 국가와 단체, 개인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 국장은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가 없는데 이 인권보호운동가를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악용했다며 기소한 것은 슬픈 아이러니라고 말했습니다. 호황둑빈 씨와 구엔 남풍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평화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나타낸 개인들에 대한 최근의 여러 선고 중에 여섯 번째였습니다. 기본 권리를 행사하다 지난 한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머니 버섯으로도 잘 알려진 구엔공 누쿠인 씨, 트란티 씨가 있습니다. 2016년 초부터 시작된 평화로운 운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유죄 선고, 가혹한 형량의 증가는 우려되는 추세라고 미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모든 사람은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며 모든 베트남인들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하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베트남 정부는 형법을 포함해 모든 법과 행동을 베트남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국제적인 약속과 일치되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